오늘은 빌립보서 강의 14번째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뿐이 안 되는데 14번 이제 강의를 하면서 무엇보다도 제 자신에게 은혜가 됐습니다. 사실 목사가 이 앞에 서서 본인에게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말을 하면 아마 죽을 맛일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렇게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선포하기 전에 그 준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이 말씀의 온전한 의미를 더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그냥 마음속에서 이거를 좀 잘 준비해서 정선된 그런 음식으로 여러분에게 좀 대접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제 그런 마음이 안 들 때 이제 그만둘 겁니다.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가운데 감옥 밖에서 자유롭게 들락날락하고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을 향해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이 쓴 글이에요. 근데 감옥에 갇혀있는데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산 사람,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쓴 글이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안에는 적어도 기뻐하라고 하는 말이 16번 이상 나온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 이렇게 기뻐할 수 있냐? 사도 바울의 표현에 따르면 나는 예수님 안에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는 겁니다.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 12절에 비천하게 되는 것도 알고 사람들이 모욕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것, 그것도 참아내는 것도 내가 알게 되었고 사람들이 또 풍부하게 뭘 가져다 주면 그것 가운데서 기뻐하는 것도 내가 알게 됐고 그래서 어디서나 모든 일에 배부른 것, 배고픈 것, 풍부한 것, 궁핍당하는 모든 것을 내가 다 배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은 이후에 성화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것을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에 어디서나 언제나 만족하는 거, 예수님 때문에 만족하는 그 일을 배웠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만족이 어디서 오느냐? 물질이 많고 적음, 지식이 많고 적음 이런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때문에 온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지난 60년을 오늘 아침에도 제가 제 아내와 함께 야, 60년을 참 정말 어떻게 살았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과분하게 살았다. 과분하게 살았어요. 과분하게 산 거예요. 무슨 얘기냐? 때가 되면, 그렇죠? 필요한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냥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준 거예요. 고통을 당할 때도 많이 있었어요. 억울하게 고소당할 때도 있었어요. 그거 그 당시에 굉장히 어려웠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는 가운데 거기에도 만족하는 법을 배운 겁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만족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 결과 교회가 이렇게 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퍼져나가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일이 생긴 거를 저와 제 아내의 눈으로 보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눈으로 봤을 겁니다. 만족하는 거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심지어 제가 뭐라 그랬어요? 죄를 지어도 그 죄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이다. 제가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이 만족이 어디서 오냐? 여기 보니까 13절에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 자신의 힘이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나를 강력하게 만들어주시고 강건하게 만들어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 이것이 바로 만족하며 사는 비결이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이 모든 것들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이렇게 글로 써서 준 뒤에 이제 마지막으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정말 1000km가 넘는 그 빌립보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서 헌금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그걸 가지고 와서 이렇게 옥에 갇혀 있는 자기를 위로한 것 너무 감사하다 하고 지금 감사의 편지를 이렇게 글을 쓰면서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목사와 삶을 나누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 여기 가서 보니까 19절에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부요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이 말씀을 제목으로 삼고 여러분에게 교회, 목사, 그 다음에 여러분과 저와의 관계 이런 것들이 어떻게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절에 가서 보니까 참 귀중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의 고난을 함께 나누었으니 잘하였도다. 그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너무 멋있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해 내가 강력하게 모든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의 고난을 함께 나누었으니 참 잘했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나눈다고 하는 말은 쉐어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우리 영어로는 커뮤니케이트라는 거라는 단어를 썼어요. 커뮤니케이트. 그래서 앞에 나오는 컴이라는 건 함께, 같이, 공동으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사실 바울이 기쁨을 표현했지만 밤마다 잘 때 욱신욱신 이게 막 찌르고 하는 그런 그 고통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감옥 속에 그 차가운 데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죠? 이 사람들이 가져다 준 그와 같은 그 헌금 모금이 바울을 기쁘게 했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나와 함께 나의 고난을 나누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와 함께 나의 고난을 나누었다. 15절, 16절에 빌립보 사람들아, 이제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초기에 바울이 이제 복음을 들고 2차 선교여행을 갈 때 유럽에 가리라고는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마케도니아 사람이 꿈에 나타나서 우리에게 와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할 때 처음으로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유럽으로 들어간 첫 번째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복음의 초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이 이 유럽 지방에 선포되기 시작하는 그 초창기에 내가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 모든 일을 끝내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저 밑으로 이제 아테네로 해서 이 아가의 지방으로 이제 떠나는 그 시점에 주고받는 일로 나와 나눈 교회가 너희 외에는 없었다. 뭐 데살로니가 교회도 있고 여러 교회, 베레아 교회도 있고 있었지만 주고받는 그런 일로 나눈 교회는 너희밖에 없었다. 심지어 데살로니가에 내가 쫓겨가서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그리고 또다시 내 필요를 위해 보내었느니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 성도들이 기쁨으로 이렇게 모금을 해서 선물을 가져다 준 것을 나의 고난을 함께 나눈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난을 나눈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와 고난을 나누는 거. 그럼 바울이 뭐라 그래요? 참 잘했다 이야기해요. 참 잘했다. 이거는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잘했다. 이거는 결코 돈을 보내줘서 고맙다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1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니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보낸 것들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다. 지금 풍족한 그런 상태다. 돈 보내줬기 때문에 고맙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다. 왜 그러냐? 너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잘했다고 이야기하는 거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 거예요. 바울의 고난에 참여했다. 뭐예요? 하나님의 일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는 제목도 그렇고 앞에 그 내용이 마치 목사에게 잘하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들릴까봐 제가 사실 이거 적으면서도 좀 고민이 좀 됐습니다. 이것도 우리 교회에서 이런 설교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이제 목사가 나이가 들고 이러니까 이제 이런 거 하라고 그러는가 보다. 근데 저는 사실 그런 게 아니에요. 왜 그런, 여기 텍스트가 나오기 때문에 저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강의 설교 하는데 이 텍스트가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피해서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이 말씀 사역자가 할 일이 아니거든요. 있는 그대로 여러분에게 가르쳐 줘야 될 책무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좀 목사가 얘기하려고 하는 그 포인트를 좀 잘 이해하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는 좋은 목사, 좋은 성도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사와 성도들의 이런 좋은 관계를 어떻게 내려다보시고 어떻게 복을 주시는가. 우리 복받는 거 좋아하잖아요. 오늘 복받는 거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복받는 거 싫은 사람 있어요? 복받는 거 이야기하는데 저도 좋은데. 예.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목사와 성도들의 관계가 올바로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 그러잖아요. 맞습니까? 저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 그러잖아요. 이거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말이기 때문에 제가 무서워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10절 가서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나 내가 주님을 크게 기뻐했다. 왜 그러냐. 너희가 나를 돌보려 하는 것이 이제 마침내 다시 활기를 띄었기 때문이다. 여기 활기를 띄었다고 하는 말이 영어로 가서 보시면 플러리시라는 그런 단어로 쓰여 있어요. 플러리시라는 건 무슨 뜻이냐. 여러분 저 밖에 이제 보면 요새 보면 이 싹이 그냥 파랗게 새파랗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겨울에 그냥 다 죽은 것 같았는데 봄이 되고 이제 조금 여름이 되고 그러면 싹이 그냥 막 나오잖아요. 그렇게 번창하고 번성하고 막 푸르르게 이렇게 변하는 거 이게 플러리시라는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좀 돌보려고 하던 그런 것들이 마치 겨울처럼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죽은 상태로 지내다가 다시 활기를 띄어서 번창하게 됐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울을 돌보기 위해서 에바브로디도 편에 모금을 한 그 돈을 이제 보내줬는데 바울이 이거를 어떤 식으로 표현했냐.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주식 투자 같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17절에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아니하며 오직 너희 회계장부에 넘치게 될 열매를 바란다. 여러분 회계장부 나오면 여기 열매라는 건 뭐야? 이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식 투자하든지 은행에 뭐 돈을 넣든지 그게 다 여기 가서 보면 그게 어카운트에 넣는 거예요. 어카운트가 지금 회계장부거든요. 그 어카운트에 이걸 넣으면 그럼 어떻게 돼요? 거기서 불어나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와 같은 형태로 이 목사를 이 어려운 상태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는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너희가 이렇게 헌금의 선물을 보내준 거 이것이 하나님의 회계장부에 기록이 되면서 이것을 통해 많은 열매가 이루어진다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 성도들이 사역자를 돌보는 것은 투자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를 돌보는 것은 많은 열매를 내게 하는 투자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18절에 가서 보니까 또 뭐라고 돼 있냐. 이것은 달콤한 냄새의 향기요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다. 바울이 지금까지 많은 선물을 받았을 텐데 이 빌립보서에만 이 받은 선물에 대해서 길게 쓰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맨 마지막에 거의 죽을 때가 된 그런 상태예요. 그죠. 몸도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태에서 1000km가 넘는 그런 지역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헌금을 이렇게 모아갖고 보내오니까 말 그대로 너무 기뻤던 겁니다. 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기록했냐. 달콤한 냄새의 향기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본인에게 달콤한 냄새의 향기요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며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한 거다. 바울이 담대하게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 그래요? 먼저 희생물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희생물. 로마서 12장 1절 2절 가서 보니까 우리 몸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적인 희생물로 드리라고 이야기하는 우리 몸을 드리는 것도 있고 여기 같은 경우는 몸뿐만 아니라 몸으로 수고해서 얻은 그거의 가장 귀중한 일부 이 돈을 드리는 그런 일을 했는데 이걸 희생물로 표현한 겁니다. 희생물. 자 여러분 희생물이 뭐냐. 희생은 아픈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뭘 희생하는데 하나도 안 아프면 그 희생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과부의 엽전 두 개 그렇죠? 이게 부자가 전체 드린 것보다 더 많이 드렸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이 과부는 그 생활비 전부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희생이 컸어요.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너희가 부자가 돼서 나한테 해준 게 아닌 걸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가난하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혀있는 이 사역자를 위해서 너희가 가진 것 중에 귀중한 것을 일부 떼서 나한테 보내줬기 때문에 이거는 희생물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달콤한 냄새 향기다. 히브리서 13장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찬양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것은 곧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린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그래서 찬양의 희생을 우리가 늘 드려야 되고 16절에 오직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희생을 매우 기뻐하시느니라. 선한 일을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희생물이 된다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은 이렇게 예쁜 이런 봉투를 하나 가지고 나와서 여러분에게 이제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희생이기 때문에 한 2주 전쯤인가 안산에서 오시는 한 형제님이 저한테 이거를 가져다 주시고 목사님 뜯어서 보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어갖고 이렇게 소개를 못하고 있다가 오늘은 마침 희생 이야기가 나와서 어떤 자매님이 이제 이걸 보내주신 거예요. 자매님이 이 안에 헌금 100만 원을 넣어서 그래서 이렇게 보내주신 거예요. 이렇게 썼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산에서 사는 성도입니다. 목사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그리고 공의롭고 선한 계획하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늘 불안했던 구원의 확신도 갖게 되었고요. 아멘.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에 쓰임받기 위해 매 순간 열심을 내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흠이 없도록 이웃의 유익을 주며 기도로 살아가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이렇게 이제 예쁘게 이렇게 타이핑을 쳐서 보내주셨어요. 그 형제님에게 물어봤어요. 이분이 어떤 분이시냐. 그랬더니 고치지 못할 그런 병에 걸리셔서 굉장히 고통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목회자와 이런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정성스럽게 이렇게 이거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정성스럽게 자기의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보내줬잖아요.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물론 이건 교회에 이제 제가 드릴 거지만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매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희생물이에요. 이런 희생물 저 같은 경우도 바울과 똑같이 얘기할 수 있어요. 나도 풍족하다. 나도 대학 교수 생활을 하고 보통 사람 받는 것 이상의 월급을 받고 살기 때문에 풍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이 이와 같은 선물을 저한테 하든지 교회 하든지 하든 이렇게 하면 행복한 거예요. 행복해요.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하는 그 마음이 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희생물은 누가 바치느냐? 여러분 구약시대의 희생물은 누가 바칩니까? 오직 제사장만 바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빌립보서에 가니까 오늘 신약시대가 열리면서 이 신약시대는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2장 5절에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여러분과 저의 신분이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희생물을 드리는 거예요. 희생물을 드리는 거,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희생물을 드리는 그 일을 맡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달콤한 향기에 이와 같은 희생 예물을 드리려고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오늘 아침에 작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말라기 가서 보니까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70년간 바빌론 포로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다시 그 먼 땅을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시간이 지나는 가운데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어떤 일들을 하기 시작했는가. 1장 7절에 거기 가서 보니까 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만군의 주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자기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자기 주인을 공경하나니 그런즉 내가 아버지일진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거니와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떤 점에서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빵을 내 제단 위에 드리고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떤 점에서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나니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상은 업신여겨도 된다 하는 점에서 그리하였느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눈먼 것을 희생물로 드리면 그것이 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다리 저는 것과 병든 것을 드리면 그것이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내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내 외모를 용납하겠느냐? 무슨 얘기예요? 최선을 다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나와 있잖아요. 대통령한테 한번 드려봐라. 그거 받겠냐, 대통령이. 우리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자세가 대통령 앞에 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자리에 여기 왔다 생각을 하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자세를 똑바로 하고, 저 위도 마찬가지예요. 자세를 똑바로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자세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삐딱하게 해갖고 기대고선 소파에 누워있듯이 안 되는 거,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것을 내 총독에게 드려봐라. 그 총독이 그걸 받겠느냐?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모든 자세와 헌금을 하거나 하나님께 섬기는 그런 모든 자세가 대통령 앞에 하는 것, 그거보다 백배, 천배 더 아름답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해야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키워야 되는 거고,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부모가 아이들에게 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바울이 이 선물을 받고 나서는 이 선물을 빌립보 교인들이 그저 단순히 자기에게 한 걸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19절 가서 보니까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부요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실 거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지금 시기의 말로 제가 표현해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의 필요를 채워주었으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나의 한 가지 필요를 채워줬는데 하나님은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에요. 너희는 가난함 가운데 일부를 쪼개서 별거 아닌 거, 사실 별거 아니거든요, 그걸 다 채워줬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풍성한 가운데, 하나님의 부요하신 가운데 여러분과 저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이것이 교회를 섬기고, 그렇죠, 목사와 함께 일하는 성도들의 자세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그렇죠, 하나님의 부요함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거,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맞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이런 복이 저와 여러분이, 목사와 성도들이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요하심 가운데 이 교회의 필요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필요, 그것이 영적인 필요든 육적인 필요든 혼에 필요한 것이든 자식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문제들 하나님이 그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생활하고 교회에 나와서 섬기는 거를 등한히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듯 이 교회를 섬겨야 되는 겁니다. 목사를 섬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여러분이 섬기게 될 때 풍성하신 가운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복이 저와 여러분의 아이들에게 풍성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 희생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 꼭 기억을 하시고, 욕심은 안 채워주세요. 하나님이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아시죠? 모든 욕심을 채워주는 게 아니고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온전하게 믿음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게 될 때. 자, 오늘은 제가 목사와 그 다음에 성도들 그리고 교회의 관계를 이걸 통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교회가 이런 거구나. 교회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새 저희가 이제 애국 강연을 하면서, 네, 지난주에는 홍문정 의원이라고 하는 분을 이제 초청을 했습니다. 요새 국가가 위기 상태에 빠지고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정신을 차릴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이런 정치 문제 이런 거에서 우리가 어떻게 똑바로 결단을 내려야 되고 하는가 이걸 좀 설명해 달라고 그래서 그분을 이제 초청을 한 거예요. 저는 그분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그냥 문자로 이러이러한 거 해서 특별히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기에 이게 말 그대로 부당한 그런 일이니 이걸 통해서 법치 민주주의가 붕괴가 됐으니 좀 와서 당신이 좀 와서 좀 설명 좀 하고 이게 안 되는 거다 이거 좀 얘기해 달라고 그렇게 그런 목적으로 그분을 이제 불렀습니다. 아 근데 그분이 와갖고 전혀 생각하지 못한 그런 연설을 한 거예요. 지난주에 와서 그래서 자기가 젊었을 때 미국의 리버티 대학에 이제 갔는데 그 가게 된 거는 모르겠어요. 지금부터 한 30몇 년 전쯤일 거예요. 그 대학에 제리 팔웰이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유명한 목사님이 의정부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그 의정부에 미국 사람들이 많이 군인들이 나와 있고 그래서 미국 사람들 이 군대가 있고 뭐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에게 설교하면서 또 한국 사람들에게도 통역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었는데 아마 이 사람이 영어 교사고 이렇게 영어를 잘하고 그러니까 뭐 장로교 다니고 하지만 그래도 와서 이게 설교를 통역해달라 이렇게 이제 얘기해서 그때 이제 제리 팔러리라고 하는 그 목사를 이제 만나게 된 것 같아요. 아 그래서 통역을 잘했나 봐요. 그랬더니 제리 팔러리 목사가 우리 학교에 와서 목사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고 이제 초청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장로교를 한 30년이고 하다가 처음으로 미국에 이 버지니아주에 있는 린치버그에 있는 이 토마스 로드 베프티스 처치라고 아주 유명한 교회입니다. 토마스가 도마란 뜻이에요. 도마 아시죠? 예수님의 이제 토마스 로드 베프티스 처치라는 데 가서 1년 동안 이제 신학교를 다니고 그 교회를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놀라운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눈이 뒤집어진 거죠. 이런 교회가 있구나. 이런 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이제 초청을 했더니 아, 침례 교회니까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아마 우리 교회 이제 온 것 같습니다. 와서는 한 시간 반 연설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한 시간 반 연설의 거의 대부분이 뭐예요? 정치 얘기 이런 건 거의 없고 무슨 얘기 한 거냐 이런 내용이에요. 나는 장로교인이지만 앞으로 한국 기독교회가 살 길은 침례교밖에 없다. 아 그분이 얘기한 거예요. 한국 기독교회가 살 길은 침례교. 그래서 이 침례교회가 한국의 감리교 장로교식으로 나가면 안 된다. 아니 그분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기 동생이 지금 장로교 뭐 신학대학의 대학원장인가 뭔가 하는데 동생이 들어도 할 수 없지만 이게 사실이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맞죠 여러분? 예, 뭐 그래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나도 리버티 대학에서 킹제임 성경을 썼다. 거기 다니는 사람들은 그 성경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믿고 그대로 나가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세 번째,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고 성경대로 믿고 살아라. 얼마나 많이 얘기하는지 몰라. 성경대로 믿고 성경의 가치관대로 하나님의 가치관대로 살아라. 한 시간 반 연설 안에 모르겠어도 10번, 20번 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분이 좀 그랬는지 이거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다 그랬죠. 목사가 뭘 이렇게 부탁해갖고 이렇게 한 거 아니라고 얘기한 거 거기 나오죠. 말 한 번 저는 본 적도 없고 이런 거 부탁한 적도 없고 그분이 와서 솔직히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도 전 모릅니다. 몰라요. 하여튼 성령님의 감동을 받았는지 어떻게 됐는지 와갖고 한 시간 반 내내 그 얘기를 하고 갔어요. 한 시간 반 내내. 참 이걸 보면서 우리 하나님 참으로 묘하신 분이다. 이런 생각을 좀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분의 주장 한마디로 뭐냐. 21세기의 한국 교회가 살아나려면 한국의 기독교가 살아나려면 미국식 근본주의 침례교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1년 동안 눈으로 보고 경험한 이 리버티 대학과 같은 그렇죠. 토마스 로드 베프티스 철치와 같은 그런 교회를 해야 된다. 이거 누구에게서 배웠냐. 이제 그림 보시죠. 리버티 대학의 제리 팔웰 목사님한테 이제 배운 거예요. 제리 팔웰은 1933년생이고 2007년도에 그냥 갑자기 심장마비로 이제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보이시죠? 예, 제리 팔웰. 예,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이제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나 우리 이 베프티스 철치가 가져야 될 비전이 이런 거다. 여러분에게 좀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1955년에 그러니까 22살에 토마스 로드 베프티스 철치를 이제 개척을 했어요. 35명이. 그래서 옛날 빌딩이 있고 이건 다시 새로 지은 그런 빌딩이에요. 35명이 지금 개척을 해서 도시도 큰 도시가 아니에요. 버지니아주의 린치버그라고 조그만 처치인데 지금 메가처치가 됐어요. 얼마가 모이냐? 2만 4천 명이 모여. 2만 4천 명. 여러분 지금 미국에 2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건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10배 이상 보시면 돼요. 그 정도로 큰 이런 교회입니다. 자, 그래서 1955년에 토마스 로드 베프티스 처치 설립해서 지금 2만 4천 명. 1967년에 그 린치버그 거기에 크리스찬 아카데미 해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아이들 다니는 학교를 만들었고 1971년에 리버티 대학을 만들었어요. 리버티 대학. 리버티 대학 이름도 멋있잖아요. 리버티. 여러분 이제 자유공원이라고 하는 게 그게 프리덤 파크가 아니라 리버티 파크예요. 이 북한 공산주의자들에게서 갇혀 있다가 해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해방 자유 해방의 자유대학교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해 있는 자들, 그 자들에게 해방의 자유를 주는 대학이다. 이름이 리버티 대학이에요. 어떤 대학이냐? 세계에서 가장 큰 크리스찬 대학이에요. 지금 현재 온 캠퍼스, 캠퍼스 안에 등록해서 다닌 학생 수가 15,000명, 그 다음에 이거 온라인으로 수강하는 사람이 94,000명, 얼마? 11만 명. 11만 명이에요. 이 크리스찬 대학이. 그 세계에서 가장 큰 이와 같은 크리스찬 대학이 됐어요. 그러면서 홍문영 의원이 뭐라 그랬어요? 여기 이 제리 팔벨이라는 사람이 무슨 유명한 신학대학 다닌 사람 아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 미인가, 인가가 나지 않은 미조리주 스프링필드에 있는 우리 여기 한국에 보면 성서침례교회라고 아시죠? 성서침례교회 목사님들을 길러내는 성서침례대학이라고 하는 조그만 말 그대로 별 볼일 없는 그와 같은 신학교를 졸업한 사람이에요. 이 한 사람이 한 목사가 변화가 돼서 세상을 뒤집어 놓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강력한 보수 우파 목사로 하나님의 오른쪽의 가치를 설파하고 물론 킹제임 성경 사용하고 나중에 이제 아들대로 이제 넘어가면서 남침례교, 독립침례교에서 남침례교회를 이제 가면서 좀 근본적인 것이 조금 이제 쇠퇴가 됐지만 그래도 지금 미국 내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그와 같은 학교, 그와 같은 교회가 된 거예요. 가서 보시면 이 그림은 여기 제리 팔벨하고 레이건하고, 레이건 대통령 아시죠? 레이건 대통령하고 같이 면담하는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그림을 가서 보시면 가는 것마다 교회가 커지고 이제 하다 보니까 조금만 전용 비행기를 사서 오라는 데가 워낙 많으니까 가는 데마다 말씀을 선포하는데 여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 I love America.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면 국가를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가는 데마다 이 피켓 들고 있는 거 보세요. 목사의 이 크루세이드 부흥의 장에 지금 들고 나온 게 뭐예요? I love America. 나는 미국을 사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하고 태극기 들고 나가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올바로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훌륭한 그러한 그 교수들을 두고 그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 누구냐? 해롤드 윌밍턴이라는 분이에요. 해롤드 윌밍턴, 1932년생이고 2018년에 이제 돌아갔습니다. 너무나 많은 책을 적고 윌밍턴 주석도 쓰고,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만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서 보면 Wilmington's Guide to the Bible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윌밍턴이 성경 가이드 책을 이렇게 지은 거예요. 책이 요만합니다. 요만한데 책이 두께가 얼마냐? 1248쪽에 깨알 같은 그런 글씨로 1248 이렇게 두꺼운 책을 지었어요. 그냥 말 그대로 진국입니다. 진국.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해서 성경이 무언가를 저와 여러분 지금 믿고 있는 그런 모든 거, 제가 또 신학대학원에서 지금 강의하고 있는 조직신학 이런 모든 거 다 여기 해롤드 윌밍턴 이분이 지은 이 책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 책이 필요해요. 우리 영어를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는 해롤드 윌밍턴의 여기 나와 있는 Wilmington's Guide to the Bible 이 책이 하나 필요하고 그 옆에 가서 보시면 Strong의 Concordance, Concordance는 성경에 나와 영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단어가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가서 여러분이 그걸 보시면 어디에 이 단어가 있는가를 볼 수 있어요. 이 책은 몇 페이지냐? 1968쪽이에요. 깨알 같은 글씨로. 이 두 권의 책이 있으면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이 성경이 뭘 이야기하는 걸 저와 여러분이 정신 차리고 읽으면 다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책을 지은 분이 해럴드 윌밍턴이에요. 거기에 대학원장으로 지난해 2018년까지 근무하다가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이런 훌륭한 말 그대로 바이블 빌리버, 성경 그대로 믿는 이와 같은 것들을 가르치는 그런 교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 대학이 훌륭한 그런 대학이 된 거예요. 거기에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엘머 타운스라고 한 사람이에요. 엘머, 이 사람도 연세가 많습니다. 이 사람도 1955년에 토마스 로드 베프티스 처치 설립을 할 때 같이 공동으로 설립하고 리버티 대학을 같이 공동으로 설립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많은 책을 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 소개한 것처럼 앞으로 시편으로 하는 기도, 잠언으로 하는 기도 등 여러 가지 이제 엘머 타운스의 이와 같은 그 책들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 답답할 때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기도가 안 됩니다. 시편으로, 잠언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와서 기도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겁니다. 자, 지금은 죽은 다음에 그 아들이 이제 운영을 합니다. 어디에 이게 2017년 5월에 리버티 대학에 누가 갔어요? 누구예요, 여러분? 누구예요? 예, 트럼프. 트럼프 초청에서 트럼프가 고린도후서 말씀을 가지고 지금 졸업식에서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그런 대학이 그렇게 많아도 이렇게 대통령을 초대를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대학이 어디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베프티스트 철치 아니면 우리 베프티스트가 가지고 있는 게 이런 거예요. 대통령을 우리 교회에 모셔다가 하나님의 올바른 가치를 가르치고 선포할 수 있는 이런 교회를 만드는 게 우리 교회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대통령, 국회의원 할 거 없이 올바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 이게 우리 베프티스트가 가지고 있는 특권인 거예요, 특권. 그래서 여기 지금 아들이 있거든요, 아들. 아들이 지금 트럼프하고 함께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올바른 가치, 오른쪽의 가치를 이렇게 해서 선포해서 세상에 목사들을 만들어내니까 미국 침례교회 안에 좌파 목사라 이런 거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한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박영선 목사님,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 그 다음에 우리에게 새로운 기독교회에서 가르쳐준 정소영 목사님, 다 이런 분들이 여기 리버티 대학을 이제 다녔어요. 제가 오늘 왜 이야기를 하는 거냐. 한 사람의 목사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잖아요. 1955년에 조그만 교회를 시작해서 71년에 대학을 시작했으니 이제 뭐 4, 50년 된 거 아니에요. 그 4, 50년 된 그 교회와 그 다음에 그 대학이 말 그대로 미국 사람들의 정신세계 전체를 지배하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미국 사람들의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뭐 교회가 무슨 정치가 어떻다 못하 이야기하는 거지. 예, 왜 그래요? 그럼 무슨 얘기를 제가 하는 거냐. 장님 나라에 가면, 이 애꾸 나라에 가면 분은 달린 사람이 바보. 바보처럼, 예, 이상자처럼 보이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많은 사람이 다 애꾸입니다, 애꾸. 예, 저와 여러분이 두 눈 달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두 눈 달린 사람이에요. 정상적으로 보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는 게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올바른 것을 세상에 외칠 수 있는 거. 세상을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가치로. 이걸 바꾸는 그런 일을 우리 베프티스트들이 해왔고 베프티스트 교회가 해온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지금 미국이 건재한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저 수도 예루살렘을 인정한 거 다 뒤에 베프티스트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주도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목사 하나가 변화가 될 때 이런 일들이 생긴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바울의 이 경우를 보니까 바울 한 사람으로 안 되잖아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제리 팔웰도 혼자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있어야 돼요? 함께하는 성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함께하는 교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목사와 함께 고난과 삶을 나누려고 하는 성도들의 협력이 있어야 이런 일들이 가능한데 오늘 여기 사랑 침례교회에 모여있는 분들이 그 일을 하려고 모인 걸로 저는 믿습니다. 목사들을 위해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목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겁니다. 여기 갈라디아서 가서 보니까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말씀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친 자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나눌지니라. 여기도 똑같이 커뮤니케이트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오늘은 목사와 성도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제가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목사가 되기를, 목사를 원하세요 여러분? 목사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나눌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이런 일이 가능한 겁니다. 적극적으로 밀어줘야 되는 거예요. 제 경우는 바울처럼 자비량 선교 목회를 해요. 이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성경 가서 보니까 고린도전서 9장 13절 14절에 뭐라 기록이 돼 있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먹고 살아야 된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풀타임 목회자가 있으면 이 교회가 그 풀타임 목회자의 모든 필요, 그 가정의 모든 필요, 아이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여러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그래야 그 목사가 힘을 얻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 경우를 가서 보면 목사가 자기의 생활비를 교회에 의존하지 않고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하고 바울처럼 하는 것이 여러분의 의견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제가 봤을 땐 필요하다. 근데 사람마다 이제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이 좋고 저것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지 못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있는 그대로 오늘처럼 이렇게 말씀을 전달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거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한 사람의 목사가 변화가 되면 세상을 바꿔요. 세상을 바꿉니다. 바울이 소아시아의 지방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했더니 세상을 뒤집어 엎은 자가 왔다 그랬어요. 밖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보고 세상을 뒤집어 엎은 자가 왔다. 근데 여러분, 세상을 뒤집어 엎는 사람이 혼자 못해요. 옆에 누가도 쫓아다니고 건강관리 해주고, 죽을 때까지 쫓아다니는 누가가 그렇죠, 건강관리 해주고 옆에서 유쾌한 그런 이야기를 같이 나눠주고, 그렇죠, 삶을 나눠주고, 이렇게 감옥에 갇혔을 때 돈도 가져다 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될 때 그 사람이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나한테 그렇게 해달라는 얘기 아닙니다. 잘 생각을 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목회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풍요로움 가운데, 풍성하신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7장에 가서 보시면, 열왕기상 17장 가서 보시면 엘리야가 나옵니다. 엘리야가 아합과 싸움을 하면서 이제 내가 다시 이야기할 때까지 비가 오지 않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리 시내가에 숨었는데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서 빵도 가져다 주고 그리 시내가에 물을 먹게도 하고, 근데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저 시돈 지방, 지금의 레바논 있는 그 지역으로 갔더니 거기 사르밧이라는데 거기 한 과부가 있었어요. 과부. 그래서 그 과부를 만나갖고 11절에 얘기를 해요. 10절에 가서 보니까 원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 내가 좀 마시게 해라. 너무 목이 마르니까. 그녀가 그것을 가지러 갈 때 바울이 차마 말을 못했었거든요. 원하건대 내 손에 빵 한 조각을 내게 가져와라. 처음에 겨우 물만 달라. 이거 과부고 그러니, 과부가 생활이 뻔하니까 빵 달라는 얘기는 못하는 거야. 배는 너무 고픈데. 그렇죠? 그러니까 물만 달라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빵도 좀 하나 갖고 와라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여자가 얘기하죠. 주 당신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게는 납작한 빵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이 조금 있을 뿐이다. 그래서 내가 나뭇가지 두 개를 주워다가 안으로 들어가서 나와 내 아들 위해 빵 만들고 그거 먹고 우리가 지금 죽으려고, 기근이 지금 뭐 3년이고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죽으려고 지금 작정을 했습니다.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가 말한 대로 하되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해 작은 빵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뒤에 너와 네 아들 위해 만들어라. 여러분 눈물 나는 이야기 아니에요?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먼저 나를 위해 만들고 그 다음에 해라.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주가 비를 땅 위에 내리는 날까지 가루통이 고갈되지 아니하고 기름병이 마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느니라.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녀와 엘리야와 그녀의 집이 여러 날 먹었으나 주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친히 말씀하신 대로 가루통이 고갈되지 아니하고 기름병이 마르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눈물이 날 정도로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사역자를 위해서 자기를 내놓고 희생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풍성함 가운데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에 따라 이 여인과 그 아들에게 빵을 공급해 주신 이런 일이 저와 여러분의 배움을 위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헌금을 합니다. 헌금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픈 거예요. 우리가 이제 5월에도 미디어 헌금을 이제 합니다. 아픈 거예요. 근데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헌금할 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너희의 모든 필요를 내가 풍족한 가운데 채워주겠다. 이 약속을 믿고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희생해서 하나님의 일이 흥황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왜 그러냐?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회계장부에 기록이 된다고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모든 걸 마치면서 빌립보서 총정리 잠깐 하겠습니다. 빌립보서는 이제 기록한 목적은 교회 안에 모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거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을 한 겁니다. 교회 안에 문제를 해결하려면 교회가 한 마음, 한 생각을 가져야 된다.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침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일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드리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차를 타고 가든지 뭘 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올바른 생각,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거나 아니면 설교를 듣거나 이걸 통해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단일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단일한 마음을 저한테 주시고 단일한 생각을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단일한 마음이 뭐냐? 빌립보서 2장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던 마음, 그리스도 안에 있던 그 생각, 그렇죠?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놓겠다는 그런 생각, 이거를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서 하루 종일 살면서 내 마음과 생각을 주시해야 돼. 아침부터 저녁에 들 때까지 내가 주님이 주신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그리고 빌립보서에서 참 귀중한 그런 말씀 하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진실한 것과 무엇이든지 정직한 것과 무엇이든지 의로운 것과 무엇이든지 순수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좋은 평판이 있는 것과 덕이 되는 것과 칭찬이 되는 것이 있거든 이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해라. 하루 종일 이런 일들을 곰곰이 생각을 해서 마음과 생각을 다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만족하고 사는 것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만족이 와요? 하나님의 섭리로.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산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섭리를 앞으로도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이 파워 이거를 믿는 가운데 만족하며 사는 그런 힘을 가져야 된다. 너희의 절제를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이 계시느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하나님께 알리되 그렇죠? 알리래.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화평,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렇죠? 이게 우리의 만족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맨 마지막으로 목사와 성도들이 서로의 삶을 나누게 될 때 그때 이 교회 일이 풍성해지고 이러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영과 육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임한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 그 성도들과의 그 아름다운 관계, 이런 관계가 저와 우리 사랑친맥의 모든 성도들 간에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